특별히 저희가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건데요. 오늘 레이 목사님이 함께 설교에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커넥션에 계신 분들, 또 어디처럼에 계신 분들, 온라인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커뮤니티에게 저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특별히 또 필리피노라든지 혹은 필리피노 백그라운드 가신 분들이 많은데, 어저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깊은 마음으로 애도하고 또 정말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필리핀어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페스티벌에서 일어난 어저께 저녁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물론 좀 이따가 다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선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5월 7일 프레이 서밋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예배와 기도를 경험한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축복을 집중하고 그리고 축복의 의미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또 졸업하는 졸업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기간 동안 저희 사역 가정 사역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향해 걸어가시는 과정을 창의적이고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절로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길을 체험하는 한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상상하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산 정상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광활한 산맥을 보는 그런 사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 그림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경매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산 꼭대기에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의 아름다움일까요? 아니면 산맥의 장엄함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작은 세상을 넘어서 광활한 하나님의 세상에 압도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키에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당신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특별히 어저께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혼돈과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런 순간 가운데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 목적을 가진 하나님을 상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필리핀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절대로 하나님에게 떨어질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특별히 잃은 어제 일로 인해서 잃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위안이 있기를 기도드리며, 그리고 다친 분들에게 하나님의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쥐고 계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저희 선거에 대해서, 저희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혼돈스럽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일의 결과를 예수님의 그 가야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절과 좋고 나쁜 그 시간,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순종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앉으셔도 좋습니다. 16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요. 첫 번째 단어는 나오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단어지만 사실은 그러나로 번역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당직 군인들에게 상당한 양의 은을 내물려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모를 냈습니다. 너희가 자는 동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폐공작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중에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마리아에게 지시했던 대로 따랐습니다. 2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을 배신자가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형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신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갈릴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너무나도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산 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은 높은 산 위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그 모든 나라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에게 말하십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들 예수님께 열방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그거를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제자 훈련의 지침서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오르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목이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계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산에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내리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가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는 산에서 많은 데카폴스라는 지방의 한 산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셨고 그 4,000명 가운데서는 아마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17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제자 앞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24장에서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신 후에 감람산에 앉아서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의 화랑을 내다보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을 충만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오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산꼭대기에서 제자들은 그분의 영광을 엿봅니다. 산꼭대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가오실 그 왕국에 대해서 환상을 봅니다. 산꼭대기에서 제자들은 그분의 권위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멀리 보라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정말 강력한 미션을 주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운 알보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산에서는 특별히 갈릴리 바다의 환상적인 전망을 감상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쪽으로 보시면 헤르본 산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그렇게 다 보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곳에는 다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머의 열방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얘기하는 것이며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 직전에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 열방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산에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모든 열방에 전달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펼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 축복은 그 씨앗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것입니다.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물론 11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0절에서 여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보시면은 그곳에는 아마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1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5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비전, 예수님과 함께 선교하는 가족, 모든 사람, 매일, 모든 곳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인다면, 그리고 제자시라면,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고 우리가 가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경배하지만 때로 우리는 의심을 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도 보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보고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의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은 천사 앞에 엎드렸지만 천사는 경배를 거부했습니다. 요한이 엎드렸지만 왜 그랬을까요? 경배는 하나님께만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경배를 환영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오른쪽에 하나님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합니다. 비전은 때때로 우리의 내면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럽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산 위에서 어떤 사람들을 의심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사역을 주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단한 곳에서 1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입니다.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을 보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눈을 떼었을 때 그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그리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거센 파도를 보면서 그는 그 물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오션에 있었을 때 그렇게 물의 위력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산에서 의심하던 제자들은 믿기를 완전히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조금의 그래도 페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200m 정 2200km를 걸어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200km를 걸을 일은 없습니다. 걷긴 걸었지만 완전한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의심했던 것처럼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환상일까요? Commentator D.A. Carson Ric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이 약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즉시 영적 거인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열한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두세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00명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도 이렇게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오래 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신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폭풍은 어디에서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역경의 바람은 어디에서 지금 서고 계십니까? 아마 재정적 폭풍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실지 그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폭풍에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이민 때문에 지금 그런 프로세스 때문에 폭풍일 수 있고 있고요. 혹은 국가적인 그러한 폭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그런 선거 이후에 예수님,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의 결과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캐나다를 바른 방향으로 그분의 왕국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선거 안 하시는 분도 있다면 여러분, 내일 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프로빈셜 일렉션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당의 플랫폼들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플랫폼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분들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스스로도 그런데요, 나의 시선이 그러한 역경에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황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비로우십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렇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의 미래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께서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하늘의 땅과 권세를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셨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17장의 완성입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보라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를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의 전부입니다. 권세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권세나 통치권을 행사할 권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역 동안 아버지의 그런 것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셨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행세를 하셨습니다. 무엇이 새로울 것일까요? 부활과 승천 이후에 새로운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무한히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권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영적고 모든 장소,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정부와 모든 장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통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왕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구원은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9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이거를 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권능과 주권을 뛰어나게 하시려고 온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너무나도 이해하기에는 많은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그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한테 그 권능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거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500년 주전을 제세례입니다. 에나베프티즘이라는 것은 제세례라는 것을 500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500년에 몇몇 유이스 대학생들이 성경을 읽다가 신앙 고백 후에 침례 세례를 받았다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위스 취리에서 그들이 받은 세례는 윌링던 회원으로 있는 제세례파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너시라는 것은 그곳의 지도자 회의였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 회의에서 독일 아우크스부르트 브루크에서 1527년에 열렸습니다. 한 60명의 그런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미션을 함께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미션은 시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움으로써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제세례파의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럽의 왕들과 왕자들은 사람의 종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에 태어났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루터 교인이나 로마 캐톨릭 교인이 됐을 것입니다. 유럽 밖에서 태어났으면 머슬림이 되거나 혹은 힌두가 되거나 불교자가 되거나 혹은 뭐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종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유럽 밖으로의 전도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재세례파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사상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땅은 주님의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간 통치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세례자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완전히 실천하셨고 그리고 그 유럽을 떠나서 머슬림 랜드까지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이 리더십 게러링이 순교자의 회의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순교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순교로 다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리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세례파는 모든 교회 구성원에게 대위 임명을 구속력 있게 적용한 최초의 교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조직에서 파송되는 곳으로 가겠다는 약속은 참된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그 미션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 제자들이 그분의 보편적인 권위에 이임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게 있다면 형제 자매들 우리의 그 모든 관계를 떠나서 전 세계에서 세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편적인 권위의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의 모두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십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민족과 모든 것의 가르침과 그리고 여기에 항상이라고 하지만 모든 날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가진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대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가진 사역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힘과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디보션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저 그냥 보지 말고 나를 내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도 됩니다.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레미 타리프의 간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3년 1월 말에 제가 세배를 받기 일주일 전 교회 주차 담당 형제님이 제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말씀은 아주 짧은 시간 통에 저를 안전한 곳으로 통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경고였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마귀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삶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님은 다른 세신자에게도 이런 일을 여러 번 목격을 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시기에 꼭 잘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세례가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우리 결혼 생활의 결정적 파탄 요소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혼란하고 화가 나고 불안했던 저는 갑자기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경고했던 그 형제님에게 또 한 번은 제 라이프 그룹의 형제님에게 했습니다. 이 형제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미움이 더 낮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설령 제 결혼 생활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발견한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제 삶에 목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힘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련 이후에 삶은 나아진 게 없었지만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우정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주차 사역과 디스커버리 수업과 그리고 맘성 모임의 여러 가지 참여로 인해서 영적으로 바른 길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 삶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심해지자 목사님 중 한 분께서 도움을 도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교제에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고 놀랍게도 이 시기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필요하신지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그렇게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가 감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레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레미는 예수님을 골랐습니다. 값을 치렀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고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제레미는 예수님께 그 삶에 진정한 의미와 새로운 삶을 주셨고 새로운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인플루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누구를 정말로 따라야 될까요?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외에 누구를 따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죽음에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을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하고 부활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만물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따르게 될까요? 윌링턴에서는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에 인플루언스를 받아서 예수님께 눈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변화되어서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문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삶을 기반을 두고 성령의 능력 주시는 임재 안에서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적 거듭남으로 시작되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마시고 온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도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예배와 기도의 기쁨과 교회 가정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사랑과 겸손과 정직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willingdon.org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강력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무엇이 올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어떻게 보는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궁휼한 마음이십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궁휼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저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도 있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할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고민합니다.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역경들을 받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두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도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고 부활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리스크를 하고 우리가 한 발짝을 뛰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m를 걸어온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는 지금 무엇이 챌린징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파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를 어디에게 두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믿는다는 그 찬양을 하면서 의심하는 우리를 다시 I believe 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묵상